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은 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입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거의 준비됐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하면서 성패를 거듭해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에 핵탄두를 운반할 능력을 갖추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매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국이 막지 못하고 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지적에 대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시리아 반군들이 정부군의 휴전 위반을 주장하며 이달 말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평화회담 참가 논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온건파 반군단체 연합인 자유시리아군은 어제 성명에서 시리아 전역에 발효된 휴전을 존중하지만 시리아 정권과 그 동맹들이 자주 중대한 휴전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군들은 또 시리아군의 모든 진격은 휴전을 위반한 것이라며 휴전 무효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평화회담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러시아와 터키는 반군의 이 같은 성명에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휴전은 지난 주말부터 발효됐지만 반군들은 시리아 전투기들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동맹이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반군 장악지역을 재탈환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이라크에서 지난해 테러와 각종 폭력 행위 등으로 민간인 6,800여 명이 숨지고 12,3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이라크 지원단은 그러나 지난 5월과 7월, 8월, 12월에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가 집계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실제 사상자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얀 쿠비스 유엔 이라크 특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모술에서 손실을 입자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어제 자국 항공모함이 지난주 처음으로 남중국해 군사훈련에 참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관리들은 이번 훈련이 타이완 남부 166km 해상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군함들을 대동한 채 타이완 동부 해상 주변을 항해했다며 이는 평범한 훈련이었으며 국제법을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랴오닝호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들이 다양한 해상 조건에서 훈련을 실시했으며 불특정 지역에서 헬리콥터 훈련도 벌였습니다. 중국의 이번 군사훈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타이완 총통 간 전화 통화에 대해 중국이 유감 표명을 하는 등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러시아 해군 함정 두 척이 필리핀 해군과의 교류를 위해 오늘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두 나라 해군은 나흘 일정으로 이루어지는 러시아 함정의 친선 방문 기간 중 테러와 해적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필리핀에 군사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또 필리핀 해군과 공동 해상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해군과도 훈련을 실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서북부 아마조나스주에 있는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해 적어도 60명이 숨졌습니다. 브라질 관리들은 이 교도소에서 지난 1일 시작된 폭동이 어제 진압됐다며 사망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경쟁관계인 마약 조직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 뒤 참수된 시신들이 교도소 담장 너머로 던져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지역 보안 책임자는 혼잡한 틈을 타 일부 수감자들이 탈출했으며 현재 몇 명이 탈옥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3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은 미국에 도달할 핵무기를 개발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돕지 않고 있다고 다시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1,417명으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울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1에서 2m,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돕지 않는다면서 중국을 비난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위터에서 북한이 이제 막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 작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 측 켈리앤 코노웨이 백악관 고문 내정자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안보팀과 의논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또 다른 트위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전적으로 일방적인 미국과의 무역으로 엄청난 돈과 부를 가져가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을 돕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지난달 11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중국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고 중국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이 취임 후 북핵 문제를 우선과제로 다룰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3일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공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이자 동북아시아의 주요국으로서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추진하는 데 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광범위한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공수항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 문제 토론에 적극 참여했고 유관 당사자들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여러 결의를 통과시켰다며 북핵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트위터를 통해 북핵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언급이 대통령 당선 이후 북핵 문제를 처음 언급한 것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핵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북핵 문제 언급도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유엔에서는 대북결의 두 건이 채택됐는데요. 올해 이 제재들이 사실상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얼마나 제재를 이행하게 될지 또 제재가 북한 정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역대 최강으로 불리면서 3월 채택된 대북결의 2270호의 공백과 허점을 채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1월 채택된 결의 2321호는 통상 각국이 채택 후 90일을 전후해 자국법에 편입시키는 관례에 비춰볼 때 2017년 초부터 본격 작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의 석탄 수출량이 실제로 줄어들지 여부입니다. 2321호는 2017년부터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연 4억 달러 또는 750만 톤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 절차로 안보리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들의 매월 북한에서 수입한 석탄의 양과 지급 금액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북한이 수출했던 석탄의 약 38%를 줄여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현금을 감소시키겠다는 게 안보리의 계산입니다. 2321호는 또 동과 니켈, 은, 아연 등 광물의 수출 금지와 북한이 제작하는 조형물이나 헬리콥터, 선박 등의 판매도 못하도록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제재 조치들이 2017년 북한 경제에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힐지 또 북한 지도부에 어떤 심리적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역대 최강이라는 새 대북 제재도 핵심 열세는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이행에 나설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 센터의 앨런 롬버그 연구원은 새 결의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된다면 북한의 외화 획득 역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난달 VOA에 말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 때 민생용은 제재에서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중국이 마음껏 이용해왔지만 이런 허점이 새 결의에서는 메워졌다는 설명입니다. 롬버그 석자 연구원은 그러나 문제는 이행 여부라면서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보리의 제재 외에 각국의 독자 제재도 새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독자적인 제재 법안에 포함시킨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활용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를 한 제3국이나 기업 등의 제재를 가하는 조치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의 홍샹그룹이 북한과 불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홍샹그룹은 직접적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의 단순 거래에도 제재가 부과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지만 미국이 중국 기업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펼쳐질 대북 혹은 대중 정책 방향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가 사용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단행한 개성공단 폐쇄를 포함한 초강력 대북 압박 정책이 완화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확정할 경우 한국은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새로 출범하는 정권이 현재의 대북 압박 기조에 변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북한을 방문한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간부의 재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확대했는데 이런 조치가 실제 관련인들의 방북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321호 채택 후 아직까지 예고했던 독자 제재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유럽연합은 새해 초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2016년에 이미 북한 선박의 입항 전면 금지 등 초강경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내일 중국을 방문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사드 배치는 정부와 여야 간 구분 없이 공통의 인식과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야 하는 엄중한 국가 안보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탄핵 정국에서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지키고 있는 반면에 야권을 중심으로 사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사드 문제 등에 대해 면담할 예정입니다. 네, 2017년 새해를 맞아 VOA가 준비한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순서인데요. 1차와 2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 4차를 주도했던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처장과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처장은 북한이 앞으로 제3의 장소에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은밀히 이루어지는 우라늄 농축이 북한 핵 역량의 핵심이라면서 5차 5차례 핵실험을 통해 이미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와 하이노넨 사무처장과의 대담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떤 기술 수준에 도달해야 핵 개발 완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겁니까?
When I think about any nuclear program, they are very compartmentalized. And the people
핵 프로그램은 워낙 독립적으로 운영돼서 외교관들이 정확한 실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2017년 북한 핵 개발 완성을 언급한 태영호 전 공사는 기술적인 부분보다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정치적 측면을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경우 북한은 1년 뒤 추가 핵실험을 한 뒤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실험을 다 마쳤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핵실험은 기술적 진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많은 경우 외부의 핵 역량과 억지력을 과시하려고도 실시하니까요. 다섯 차례라는 횟수는 상당히 많은 핵실험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중요한 이정표에 다가섰거나 이미 도달했을 겁니다. 5차 핵실험은 20에서 30킬로톤으로 추정되고 이는 상당한 위력입니다.
정치적 측면을 제외하고 핵과학자나 국제원자력기구가 보는 기술적 핵개발 완성은 그럼 어느 지점인가요?
For the IAEA, the finish line has all been passed because North Korea has got enough nuclear material.
국제원자력기구 관점에선 북한은 이미 그 선을 넘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핵물질과 핵개발 기반 시설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는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대신 비행기로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한 파키스탄이 바로 그런 방식을 계획했죠. 만약 북한이 비행기에 핵무기를 실어 한국을 공격한다면 한국은 이를 일일이 막아내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핵 개발 완성은 그렇게 단순히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그 과정에 어느 수준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Their scientists are good. There's no doubt in my mind. They are talented people. They are dedicated people.
북한 과학자들은 우수합니다. 재능이 많고 헌신적이죠.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기자재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현대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핵 개발에 필요한 기술, 지식, 자원을 두루 갖고 있습니다. 또 핵 개발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은 1950년대 초 소련이나 1960년대 중국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판단하는 핵무기의 질과 성공이 우리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설령 최대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해도 수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 역량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세 차례 핵실험을 감행했고 그중 두 차례는 지난해 이루어졌습니다. 늘어난 핵실험 횟수를 핵 개발의 가속도가 붙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Could be, but we don't know the exact purpose of the test. I think that the first question here is that are they
그럴 수도 있지만 각 실험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같은 핵무기를 연속으로 시험한 건지 아니면 한 번은 플루토늄 또 다른 한 번은 우라늄을 이용해 폭발시킨 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다섯 차례 핵실험의 성격 역시 북한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중 한 차례 폭발력은 미미해서 실패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작은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시험한 것일 수 있죠. 파키스탄, 인도,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은 다섯 차례 핵실험을 한 뒤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한이 바로 그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혹은 미래의 북한 핵무기 숫자가 자주 제시됩니다. 객관적 수치를 산출하는 게 과연 가능합니까?
You know, I take those numbers somewhat differently. I'm not challenging those. I think that they are the best available numbers.
But this is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현재 추정 수치는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핵물질 양을 근거로 하는데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한 플루토늄 8kg보다 훨씬 적은 2에서 4kg만으로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도 고성능 핵무기의 경우 국제원자력기구 기준 25kg이 아니라 10에서 15kg 정도 소요되고요. 그럼 북한 핵무기 추정치는 두 배로 확대되죠. 하지만 핵물질 외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전기, 고성능 폭약 등이 충분한지도 변수고 북한의 핵시설 운용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시설에선 더 많은 핵물질 손실이 발생하니까요. 이 모든 걸 고려하면 북한의 실제 핵무기 보유량과 최대 추정치는 알려진 것보다 놀랄 만큼 적을 겁니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Even if the reactor doesn't operate the way it's supposed, this reactor is producing barely little.
영변 원자로에서 추출된 플루토늄 양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중요한 건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입니다. 가장 불확실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라늄 농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제한된 역량을 가진 영변 우라늄 시설에선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디선가 다른 한계 혹은 복수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가동 중일 것이고 이게 북한 핵 역량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전기 공급과 원심 분리기 제작에 사용되는 마레이진강이나 탄소섬유와 같은 원자재가 변수입니다. 북한이 자체 제작하려고 시도 중이고 그들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활동 등의 동결을 대화 재개 조건으로 제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The first step of the freeze should be full complete declaration from North Korea. What they have, what they own.
처음부터 동결을 넘어선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모든 핵 프로그램과 관련 장소, 개발 이력에 대한 완전한 신고가 첫 단계가 돼야 합니다. 북한이 일부 내용을 조작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정보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북한이 핵 활동을 단지 중단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북한이 2003년 플루토늄 생산을 즉시 재개해 3년 뒤 첫 실험을 할 수 있었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한은 모든 설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핵물질을 재생산했던 겁니다.
현재 북한의 핵 개발과 역량 중 가장 우려되는 측면은 무엇이죠?
I think for me are the unknowns. What is the real status of the uranium enrichment program?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가장 우려됩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실태와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 핵무기 개발 수준과 역량 등이 거기 포함됩니다. 사실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습니다. 북한이 얼마만큼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와 핵무기 공격의 표적이 어딘가에 달린 문제입니다.
북한으로선 가령 핵무기 소형화와 수소탄 개발을 위해서라도 추가 핵실험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To put it to normal Musudan missile or something like that, probably doesn't need to be that small.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려면 소형화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하지만 무수단 미사일의 경우 핵탄두가 그렇게 작을 필요도 없습니다. 훨씬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수소탄 개발은 북한에 당장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북한보다 훨씬 많은 재원을 갖춘 다른 나라들도 오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탄 개발이 증폭 핵분열탄을 가리키는 건지 혹은 일종의 핵분열 반응을 시작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트리튬, 삼중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여기에 필요한 북한의 원자료 역량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동향을 위성사진으로 판독하는 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습니까?
I have been a bit critical to some of this. And not so much, I think, for ISIS, but some other ones. That people...
저는 그런 시도에 다소 비판적입니다. 위성사진에서 너무 많은 걸 읽으려는 경향 때문이죠. 가령 북한 핵시설 옆에 노란색 물질이 쌓여 있다고 해서 우라늄 농축 원료인 옐로 케이크로 결론 짓는 시기여서는 안 됩니다. 올해부터 적외선 영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핵시설 가동 여부를 굳이 증기 분출로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선 위성사진 외에 핵설비 조달 정보, 과학보고서, 인적 정보 등 복수의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과학국제안보연구소를 제외한 민간연구소 등은 너무 위성사진에만 의존한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핵실험 행태를 통해 그들이 주안점을 두는 측면이나 달라진 부분을 유추해 볼 수는 없습니까?
What is also striking to me is that you know over these years they have become very good in concealing the experiment. There is no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 관련 정보를 감추는 데 매우 능숙해졌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뚜렷한 사전 조짐 없이 신속히 핵실험을 감행하고 핵물질을 공기 중에 누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라늄 혹은 플루토늄 사용 여부나 위력 등을 실제 감춰 실제보다 핵능력을 과장할 목적이거나 반대로 이미 상당한 역량을 갖췄다는 걸 숨기려는 목적일 수 있죠. 정보기관이나 연구소가 정황적 증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포착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설명으로도 들리는데요.
One day, I think that they will do a test in some other place. If I were them, I would do.
수많은 산과 터널을 갖고 있는 북한은 언젠가 다른 장소에서 핵실험을 할 겁니다. 현재 사용 중인 풍계리 실험장은 한계가 다다를 테니까요. 따라서 한 곳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됩니다. 그게 북한이 원하는 바입니다. 핵활동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외부에서 영변 원심분리기 시설이나 원자로에만 신경 쓰길 바랄 거고요. 핵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북한은 이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을 겁니다. 핵 개발 시설을 영변에 정렬시켜 타격 대상을 만드는 대신 이를 보호하고 은닉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옛 소련과 이란 모두 그렇게 했고 여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로 북한 핵시설을 파괴하려다 실패한 사례가 보도됐었는데 이런 공격이 결국 성공할 수 있을까요?
Yes, I think so. Stuxnet was successful in Iranian case. Now the problem at this point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공격하는데 사이버 무기 스턱스넷을 활용한 뒤 북한도 위험을 자각하고 방어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란이 외부에서 사들이는 핵시설 공정 제어 장치를 오염시키는 방식이었는데 비슷한 장비를 사용하는 북한이 이미 대책을 마련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북한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고 시도된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지금까지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으로부터 북한의 핵개발 현황과 역량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에는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미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와 함께 이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1,417명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공포 정치로 인한 엘리트층의 탈북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주된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모두 1,417명으로 집계됐다고 한국통일부가 3일 밝혔습니다. 이는 한 해 전보다 11% 늘어난 수치로 이로써 지난해 말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3만 211명을 기록했습니다. 탈북민의 수가 이처럼 뚜렷하게 늘어난 것은 2011년 말 북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2009년 2,914명까지 기록했던 탈북민은 북한 당국의 국경 통제와 탈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으로 2011년 2,706명에서 2012년엔 1,502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어 2013년엔 1,514명으로 보합세를 보이다가 2014년 1,397명, 2015년 1,276명으로 또다시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탈북민들의 특징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엘리트층과 외화벌이 일꾼들의 탈북이 늘어난 점을 꼽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4월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한꺼번에 한국에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또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석차 홍콩을 방문한 북한의 수학 영재도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전 공사가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온 것은 고위급 인사의 망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태전 공사는 최근 서울에서 망명 이후 처음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망명 배경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공포 정치를 꼽았습니다.
저는 탈북하기 위해 북한 대사관을 벗어난 순간 제 자식들에게 오늘 이 순간 내가 너희들이 너의 사슬을 끊어주니 자유롭게 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는 탈북민의 수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 이런 김정은 정권의 공포통치와 강력해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선택 처형 이후의 공포통치의 영향 때문이고 국제사회 대북제재 때문에 상납금의 압박에 시달림으로써 그리고 북한 체제, 김정은 정권에는 미래가 없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 탈북자들의 숫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어지럽히는 독초라고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는 김 위원장이 세도주의와 관료주의 청산을 강조한 것은 올해에도 공포통치를 지속할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신년사에도 보면 뭐 세도주의, 관료주의를 계속해서 청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공포통치를 통한 숙청 작업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숙청의 두려움에 떠는 엘리트들은 계속해서 탈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올 들어 한층 더 강력해질 전망이어서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도 더 큰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로 선출된 미국 상원과 하원 회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하원 상하원 양원의 이 지한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된 제115대 의회가 3일 개원합니다. 공화당이 백악관까지 장악한 것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인 2006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런 정치 지형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 KIA의 트로이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VOA에 대북 정책은 대체로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Something which we've seen support both on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side for increased sanctions and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스탱거론 국장은 지금까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지해왔다며 다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두 당의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다루는 상하원 외교위원회 지도부는 114대 의회와 같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지난 12월 초 확정한 하원 위원장 인선에서는 지한파인 에드 로이스 의원이 외교위원장직을 유지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위협을 언급해 새 회기에도 북한의 꾸준한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미국은 이란, 북한,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등으로부터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14대 의회에서 북한 제재 이행법과 재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등 한반도 관련 법안 통과를 주도한 로이스 위원장의 임기는 2018년까지입니다. 민주당 측 간사는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던 지한파 엘리엇 앵겔 의원입니다. 외교위 소속이자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넬리 하원의원도 새 회기에 한반도 관련 입법 활동에 활발히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넬리 의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다음 회기에도 계속 주도적으로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제재에서 인도주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연초에 소속 위원회를 확정한 뒤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밥 코커 의원이 위원장직을 유지할 전망이며 민주당은 벤 카딘 의원이 계속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두 의원은 모두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12월 한국을 방문한 피트 세션스 의원 등 미 하원 의원단은 115대 회기에도 미한 동맹이 공고히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또 한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11월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의원단에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한 문제가 최상위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15대 의회에서는 일부 지한파 의원들이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마크 커크 상원의원과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은 재선에 실패했고 한국전 참전용사인 찰스 랭글 하원의원은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한미동맹이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할 경우 북한 편을 들겠다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2명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보훈처가 3일 공개한 나라사랑의식지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북한의 도발 위협 등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0명 중 5명, 즉 절반가량만이 한국의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고 한 답변보다 상당히 높아진 수치입니다. 전쟁이 나면 싸우겠다는 응답도 7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72%보다 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국가보훈처는 40대 이상에선 해당 응답이 높았지만 30대 이하에선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한 동맹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엔 10명 중 7명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만약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할 경우 북한 편을 들겠다는 사람은 10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대에선 북한 편을 들겠다고 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과거 지난 2005년 조사에서 청소년의 66%, 여성의 78%가 북한 편을 들겠다고 답했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한국 국가보훈처 최정식 팀장은 보훈처에서 지난 6년간 한국 국민 500만 명에게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해왔다며 이제는 한국 국민이 미한 동맹의 의미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한 60% 이상, 70%까지도 미국을 지지하겠다라는 이런 한미동맹의 의미라든가 내용들을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중요성을 넓게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문조사에선 아울러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연기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42%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조사에서 전 세대에 걸쳐 안보 불안 심리가 높아졌으며 특히 20대는 73%, 30대는 70%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선 20대의 45%, 30대의 43%가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인들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호국 정신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8%로 지난해보다 3%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질서 준수와 참정권 행사, 납세 의무 이행 등 국민 의무 이행 항목은 높게 나타났지만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나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등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 항목은 낮은 편이라고 보훈처는 덧붙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2016년 한국인의 나라사랑의식 지수는 79점으로 남성과 고연령층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층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나라사랑의식 지수 설문조사는 국가보훈처와 민간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의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요리사 출신의 탈북 남성이죠. 데이비드 김 씨의 마지막 사연 오늘 준비했는데요.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내 인생에서 제일 풍요롭게 살아가는 게 북한이죠. 평양 여기서 우리 동네 최고 중심지잖아요 이게. 거기서 계속 친구놈들 다 장차 안고 아들 노리고. 저한테 제일 행복한 황홀했던 순간은 모스크바에 공부하러 나갔을 때. 그때가 내 머릿속에 제일 많이 남고 제일 행복했어요. 뭐 여기서 달 나가서 우주를 밝게 본 그런 느낌? 아, 그렇게 차이가 있더군요.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시간, 그리고 다시 살아보고픈 시절. 데이비드 김 씨의 인생에 화려했던 순간은 한국도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영화 감독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영화 감독 1년에 3명, 4명밖에 안 키우거든요.
전문 요리사인 그가 어릴 적 영화 감독의 꿈을 키웠던 곳도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외국 유학도 다녀왔던 김 씨가 이곳에서의 삶이 그곳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
그게요. 그게 풍요롭게 살아도 여기보다 못하는 거죠, 여기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훨씬 여기 거지가 낫죠. 여기는 뭐 다 말벌을 피우잖아요, 거지들도. 보도하지 마시고. 제일 힘든 게 자유. 말할 자유도 없지, 두들 자유도 없지, 볼 수 있는 자유도 없지, 근데 갈 자유도, 일체 자유라는 건 쥐러니까, 그게는. 일단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못하잖아요. 아프리카들도 노래 같은 걸 뭐 민물을 두둑고 하잖아요. 그래도 한번 못 살아도. 이건 일체, 아, 그게, 그 조금만 어떻게 하면 추방. 갑자기 아침에 보면 학교 나왔던 애가 없어. 어디 가? 아, 공기 좋은 데 가서, 그러지. 수용소.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처럼 영주권, 시민권을 받으면서 신분에 대한 걱정을 덜고 살면 좋으련만 그래도 사라지는 미국이 좋다고 말하는 김 씨.
미국이 서민 살기는 좋더라고요. 없는 사람 살기는.
데이비드 김 씨는 지난 1년 동안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2년 사이에 이렇게 팍 늙어버리네요. 살이 한 20파운드 빠져버리고 지금은 좀 여기저기 안 좋아요. 근데
물리치료를 받고 약도 먹고 하지만 별 차도가 없는 상황. 김 씨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도망다니면서 지금도 정착인 건 아니에요. 도망다니는 단계예요. 아직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완전히 뿌리 내리고 뭐 가족 형제가 다 있으면 몰라. 이 가정에서 몸을 많이 버려요. 몸 관리할 틈이 없잖아요. 도망 다니고 가다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술 같은 거 많이 먹게 돼요.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게 안 좋죠.
몸 상태가 좋지 않지만 김 씨의 아내가 일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몸이 아프기 전 받았던 월급의 3분의 1을 생활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덕에 그럭저럭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녹록진 않지만 김 씨가 미국을 고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 키우시는 재미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지금처럼만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운동하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풀 게임 같은 거 하면 10시 넘어서 하니까 근데도 한 새벽 2시까지 잠 안 자고 숙제 다 해놓고 자고 항상 상위층은 유지하니까 뭐 최고 잘하진 않지만 공부는 상위권은 들어가니까 고마운 거죠. 하나님 복덩어리 하나 보내준 거죠. 최고 복덩어리. 제가 바라는 게 좀 좋은 대학에 가서 뭐 좀 보라는 듯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에 자식을 놓고 온 김 씨는 이 아들을 낳고 난 후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김 씨.
제가 제일 기본 북사람이거든요. 애미도 중국 사람, 아빠도 북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형제고 뭐 친척이 1도 없잖아요. 전화 하나 할 때도 없잖아요, 얘는. 그게 제일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타깝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아니요, 내가 하는데 너 보면 그게 제일 속상하다 하는데 아, 자기는 혼자가 좋대요. 이게 아직까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직은 철이 없어 혼자가 좋다고 하는 아들에게 김 씨는 북녘당에 형제 자매가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북한에 통일되면 형 만나면은 아빠 없어도 뭐 내가 어쨌든 배한 것도 많고 여기 미국에서 내가 아무래도 여기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내가 성공해서 뭐 여유가 있으면은 너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은 핏줄이니까 형이 그만하고 네가 꼭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해라 하면 이제 알았다 그러더라고.
데이비드 김 씨도 여느 탈북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어찌됐든 가족과 다시 만날 꿈을 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만 어렵게 모시고 온 어머니의 여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북한에서 김 씨 일가의 요리사로 일했다고 하는 김 씨의 어머니는 몇 년째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 김 씨의 어머니는 위풍당당한 모습이지만 현재 요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조금만 식당을 한 번 더 해볼 때 조금 힘들어요, 미국은 하기가. 우선 관련 법규를 잘 모르겠더라고, 식당을 해보니까. 위생 규정이나 무슨 뭐 이런 그게 잘 힘들고 여기는 하나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술 메뉴가 수십 가지를 하더라고요. 보면 뭐 냉면집에서도 동태찌개 나가고 된장찌개 나가고 그게 힘들더라고요. 뭐가 뭔지.
냉면, 만두, 주력 상품 몇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려면 메뉴가 다양해야 하는데 이 점도 어렵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몸이 나아지는 대로 일을 다시 시작할 마음으로 열심히 치료를 받으며 마음을 다지고 있는 김 씨. 아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다지. 미국에 탈북자들이 왔다.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웬만한 자기 목적이 없이는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꿈 만약에 젊어서 공부를 하겠다, 영어를 하겠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는 괜찮은데 허망하게 미국이 좋다고는 오지 말라고 하고 싶죠. 차라리 그거는 서울이 낫다. 그렇지 뭐 여기 와가지고 어정쩡하게 미국이 좋다 하고 와가지고 뭘 할 거예요. 뻔하잖아요. 이거 모아가지고 뭐 노가대 아니면 식당 쪽에서 다 이런 노가대 해야 되는데 가면 뭐 서울에 가면 임대아파트라도 주잖아요. 근데 무슨 저같이 뭐 애 커가는 모습 바라보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 목적 목표는 재벌하고 자연한테 중심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으면 여기 어차피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여기 뭐 큰 나라에서 뭐 보급스러운 교육을 받고 싶다든가 뭐 이런 꿈을 가진 애들은 당연히 여기 와야 되겠죠. 뭐 한국에서도 다 공부하러 오는데 근데 그런 목적이 없어요. 여기 몸 안에 와서 뭘 해. 그렇잖아도 이거 왔다 간 사람이 많잖아요. 돈. 뭐 쉽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지. 근데 쉽게 올 때는 아니죠.
김 씨에게 미국은 마지막 정착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장성하고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 살아야 할 여정 가운데 한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오의 뉴스 장량입니다.
Huh. 네, 자유한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데이비드 김 씨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탈북자 김창호 씨의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조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조성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아, 새해 인사를 먼저 드려야겠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소의 첫 심판 기일이 열렸는데 아주 짧게 끝났군요. 첫 변론이요?
네네. 첫 변론 기일이 증인 출석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9분 만에 끝이 난 겁니다. 탄핵 심판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판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언론에서는 오늘이 그 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첫 공개 변론일이다.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심리가 들어가는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예.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확인하는 절차로만 끝이 났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심리는 두 번째 변론 기일인 5일로 다시 미뤄졌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는 3명의 국회 소추위원단과 11명의 국회 측의 법률 대리인단, 박 대통령 측에서는 9명의 대리인단이 참석을 했고요.
예.
변론이 공개되는 만큼 이 변론을 지켜보기 위해서 추첨을 통해서 자리를 확보했던 44명의 시민 방청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변론 기일,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헌법재판소 규정이 있습니다. 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헌재법 규정에 따라서 대리인을 통한 탄핵 심판 심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헌법재판소에서는 3차례 준비 기일을 통해서 국회와 대통령 측이 기본 입장을 들은 바가 있고요.
네.
변론 기일에서 다룰 쟁점이 무엇인지 또 증인이 누가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일정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5일 두 번째 변론에서는 전직 현직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국회의 그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심리가 집중 진행되고요.
예.
10일 진행되는 세 번째 변론기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비서관, 정호선 청와대 전 부속 비서관을 소환했기 때문에 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훼손 여부에 대한 집중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조류독감으로 비상인데 그 때문일까요? 비행기로 계란을 수입하고 또 알 낳는 닭 50만 마리도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고병원성 조류독감 감염으로 지금 3천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또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그 계란을 대거 처분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뭐 그야말로 달걀 대란을 겪고 있는데요.
네.
달걀 가격은 이미 평소 2배 가까이 오른 상태이고 신선란뿐 아니라 계란 가공품까지 지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네.
한국 정부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항공기를 통한 계란 수입과 계란 가공품 공수하기 위해서 할당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네. 이 할당 관세라는 게 사실상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오는 6월 말까지입니다. 한시적으로 계란 가공품 등에 매기고 있었던 그 8에서 30% 관세율을 0%로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네.
계란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인데요. 예상하고 있는 수입 달걀의 규모가 3만 5천 톤입니다. 이게 한 7억 개 정도가 되는데 한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달걀의 한 21분어치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신선란 외에도 계란가루 또 껍질을 분리한 남백 가공품도 함께 수입을 추진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뭐 인심 좋은 식당에서는 계란 후라이, 뭐 계란 요리 쉽게 얻어먹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네.
분위기 같아서는 이런 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야말로 이제 비행기로 공수되는 계란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뭐 계란 수입된 계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네.
사실 한국이 자급자족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품목이 바로 달걀인데 이 수입 달걀이 지금은 절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날달걀이라는 건 사실 신선도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항공기를 실어서 수입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설 명절을 생각해서 시장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서 지금 한국 정부가 아주 빠른 절차와 함께 50% 정도의 항공료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계란과 함께 닭도 수입을 해야 된다고요?
네. 사실 평소에도 FTA 관세 없이 연간 한 50에서 80만 마리가 수입되고 있었답니다.
아.
이런 그 이번 조류독감 소식과 함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병아리를 수입한 것은 2014년에도 한번 있었답니다.
네.
뭐 다른 점이 있다면 2014년에는 그 실용계 닭, 그 병아리 122만 마리를 수입한 것이었고요.
네.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병아리는 알 낳는 그런 산란계입니다.
아, 네.
50만 마리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그 6월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1차 달걀 수입 지원 기간 후에
네.
어떻게 지금 수급 상황이 조절되는가에 따라서 항공기를 통한 달걀 수입을 더 연장할지 마칠지 이것을 결정할 거라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닭고기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닭을 이제 수입을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병아리를 수입해서 키워서 네. 알을 낳게 한다는 것이죠.
조류독감 소식 하나 더 들어왔군요. 조류독감에 감염된 고양이가 한 마리 더 확인됐다고요?
네. 어제 이 시간에 지난달 말에 경기도 포천에서 조류독감 확진 판정을 받은 두 마리 고양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또 이 고양이들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같은 동네 고양이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접촉한 그 집주인과 이웃사람들도 지금 항바이러스 처치를 받고 뭐 일단 안심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예.
이 고양이에 대한 전파된 고양이에 전파된 조류독감이 혹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것이 아닌가 전파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오늘 오전에 농림식품부가 안심해도 좋다 이런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자회견 후에 집중관리 대상이었던 안심해도 좋다고 했던 집고양이 한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진 판정이 나온 겁니다.
예.
한국에서 조류독감 고양이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세 마리째인데요.
네.
고양이 조류독감 확인 후에 같은 집에 개 두 마리에 대한 감염 여부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사실 그 한국에서 개만큼이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또 고양이이기 때문에 이
네네.
부분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 고양이는 어떻게 해서 조류독감에 걸린 건가요?
추정하기로는 조류독감에 걸린 가금류를 고양이가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4년에 조류독감에 걸린 닭을 개 먹이로 준 사례가 있어서
예.
지금은 이런 행위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어떻게 조류독감 발생 농장이 아닌 경기도 포천의 한 가정집의 고양이가 조류독감에 감염이 됐는지
네.
그 경로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전국의 조류독감 발생 지역의 반경 10km 내에 있는 개와 고양이, 돼지, 뭐 1830여 건에 대한 이 조류독감 항원 검사를 했는데
네.
지금까지는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 마리의 조류독감 고양이가 발견된 경기도 포천은 안심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경기도에서는 오늘부터 열흘 동안 지역의 길고양이를 포획하거나 폐사체를 수거해서 조류독감 감염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알아보고요. 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부인을 퍼스트 레이디, 또 대통령의 가족을 퍼스트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45대 대통령에 당선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오는 20일이면 이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이 백악관으로 입성하게 되는데요. 함께 들어가게 될 이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어떤 가족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5-1234-523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